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알아갈 때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하죠. 왜 저렇게 꼭 행동하지? 특이하다, 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 사람을 또 받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아도 부부처럼 같이 지내도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또 다투고 가면서 몰랐던 그 사람의 깊은 과거의 상처라든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또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다시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은 부부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10년만 꾹 참고, 10년이 아니라 20년이구나. 20년만 꾹 참고, 미안해요. 10년 늘어났어. 20년만 꾹 참아도 노력하면 웬만하면 다 맞춰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경을 이렇게 쭉 알아가고 배우다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들어서 그걸 먹고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고 또 하나님은 또 한 분이라 그러시다 하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도 참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들은 그 같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그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성경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오해들,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성경을 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누구신지 성품을 알기 시작하면 막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알아도 성경을 좀 많이 안다 싶어도 때로는 좀 깊은 관계 속에서 또 모르는 것이 있듯이 참 하나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최근 얼마간 저에게 이런 하나의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간대도 하시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나라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그 지경까지 두셨나? 하나님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잖아요. 뭐 정확하지도 않지만 많게 어떤 사람들은 이 온 우주의 천지 유니버스에 행성이 2조 개가 있대요. 은하계는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더 작게 닦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넓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2조 개 이상 되는 행성 중에 그 태양계 기층이 있는 이 지구라는 게 티끌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경상도만한 크기에 이스라엘 땅 하나를 못 다스려가지고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막 죄를 짓고 타락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심판해가지고 멸망시킨다.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세상에 유명한 지도자 한 사람도 나와도 나라 하나 반듯하게 세울 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나라를 그 크신 분이 지혜도 많으시고 마음만 보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그 지경까지 나라가 망하나 하나님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가 이 부분 놓고 뭐 그렇다고 의심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깨닫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His love is unlimited. Unfailing love. 무한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하를 잘, 웬만하면 하를 잘 안 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막 겁을 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뜻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보면 일관된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불행하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한 번 자유의지를 주었었기에 그걸 존중해서 중간에서 그걸 침해하여서 그 결정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죄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란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둔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방해 안 해요. 어떨 때는 그냥 잘 되게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정말 더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우리는 뭐 심판한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 늘 심판하는 분 같이 보이잖아요. 갑자기 화내고 막 매들고 하시는 분 같잖아요. 갈 때로 갔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만 모아서 보였을 뿐이지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선지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전에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도 알면서도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멸망할 때까지 전에도 안 돌아올 걸 알아요. 멸망하고 나서도 또 계속 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고생이 많았어요. 진짜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괜히 선지자들만 고생시키시고 말해도 효과 없을 그 메시지를 왜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을까 할 정도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위대하지, 엘리야도 위대하고 예레미야도 위대하지, 그 당시 사람들은 별 볼일 없었어요. 초라하고 모습도 깨세세하고 그래서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죠. 우리의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평범한 목사처럼 아니 더 추리하게 보였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무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그 말씀을 사람들 보내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놀랍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직접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신 말씀도 그래요.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맞나? 내 생각인가?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령하지 않았을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해야만 알 만큼 긴가민가하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다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원하는데 안 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원하는 데 다 해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 대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되기를 원해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데 말만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따라하겠다고 하는 로봇이 되는 식으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대할 거예요. 점쟁이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이성으로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수없이 정보를 모으면서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모아서 네가 분별하고 네가 건강하게 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자원해서 결정해서 따라오는 그 모든 과정에 내가 너를 돕지만 내가 확 나타나서 모든 걸 다 책임지듯이 하면 너는 아마 맹종할 거야. 더 이상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야. 로봇처럼 나를 대하게 될 거야. 나는 자식을 원하지 로봇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기적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내 아들과 딸로 생각한다. 시킨 대로 따라오는 노예나 로봇처럼 나는 너를 대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처음부터 내 아들과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온실 속에 키우는 식물처럼 지맞바람 앞에 감춰져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등록이며 학과 정하며 과목 정하는 것도 엄마들이 전환까지 돌려주는 철없는 엄마들처럼 그 자녀들 같이 유약하게 내 아들을 키우고 싶고 내 딸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정당한 인격적으로 내게 나와서 묻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분별했어. 네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내 자식 좀 서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야지 왜 기적을 기대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기적을 베푸시지만 여러분 삶 안에 그 답답함들, 그 맹신처럼 따르려 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 앞에 게으르게 살고 하는, 무책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답답한,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순간들,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많은 일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인격적이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돼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돼야 하는 것을 절대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셔요. 더 이상 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더 이상 너하고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잖아요. 대화를 안 하겠다.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관계를 포기한다는 그 순간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니까.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듣지 않아도 계속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싸그리 멸망시키기 그게 아니죠. 와봐.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너희 제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의 책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이 의미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성에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확확 휘둘러서 다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이 듣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불러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제일 중요한 definition, 정의죠. 기도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정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오가는 대화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처음부터 지어진 거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어도 모든 종교에는 그렇게 기도가 강조되는 것이에요.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하잖아요. 불교는요, 천배만배, 무릎이 막 어그러질 정도로, 다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기도함이 빌잖아요. 그리고 아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도 어떻습니까? 일요일 날, 그 새벽에, 그 전날에 밤늦게 가가지고 일요일 날 그 템즈강에서 떠오른 태양 보겠다고 다 밟혀서 죽을 정도로 많이 모인데 불구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날 그냥 가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뭘 그렇게 사람 많은데 그걸 가냐고요. 근데 왜 가요, 그 사람들이? 새해 또는 첫 태양을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고. 뭐 그런 마음에서 가는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짊어졌기 때문에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대화하고 싶어서 사람 만나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고 좀 쭈뼛쭈뼛하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대하고 싶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종교란 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기도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분과 돼야 하는 것을 이제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서머리,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 그것을 소개한 누가는 그걸 소개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시작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자녀 삼기 원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호칭은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십자에 돌아가심으로 드디어 이 호칭을 듣고 싶은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알듯이 저는 제가 한 살 되기 전, 돌 되기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생에 가장 생소하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이름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저는 별로 부르고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호칭은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름, 그런 호칭이죠. 그런데 자녀는 많아가지고 다섯 명이 돼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버지예요. 첫째, 둘째가 딸이었어요. 참 귀엽다 했는데 파더십이 부족했어요. 구성이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경험을 못했으니 딸이니까 귀엽다 이랬지만 그 마음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두 딸을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셋째를 또 딸을 주셨어요. 이미 많이 자랐는데 이 셋째를 딱 뽑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도 지금도 두 딸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셋째하고 되게 친해요. 비슷한데 좀 기분 나쁘게 해도 이상하게 막내는, 셋째는 괜찮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 많이 컸어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됐다 싶은지 그 다음에 연달아 이제 아들을 주셨잖아요. 둘을 아들 둘을 침대에 눕혀놓고 아들아 내가 네 아빠야. 이게 눈시울이 뜨거울 만큼 감격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에게 자녀는 나의 치유자였다. 나를 회복시킨 존재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요즘은 자녀 낳고 싶어도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부부 있는 것도 다 알고 한데 자녀 키운다는 게 만만치 않죠. 근데 자녀는 축복이에요. 커리어 막히고 돈 많이 들고 시달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내면에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나왔어요. 뭐 커리어 좀 못하면 어때? 돈 좀 덜 벌면 좀 어때? 뭐 인생이 짧은데 풍성한 삶을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까지 친근하게 부른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로 보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 무슬림 분들이 알라를 아빠 부르는 것을 건방지다, 어디 불경하게 부르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하자마자 이 아버지 돼 있지만 원어에 가면 아빠의 용어에 가깝다는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근한 대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거죠. 만일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런 기도 모르는 거예요. 무슬림의 기도에 가까운 기도, 뭐 이런 기도, 일반적인 기도에 가까우지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기도에 입문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라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 뜻이잖아요. 구별된다 이 뜻이죠. 그런데 누가?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아버지가 모든 만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달랐으면 좋겠어요. 좀 구별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빠는 달라요. 내 아버지는 달라요. 다른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없이 쏟아내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아버지가 좀 다른 분으로 좀 이렇게 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온다는 말이면,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재림 때에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복음서 전체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싶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컨택이 된 삶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임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누리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고 싶다, 이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좀 다스려주세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내가 여기서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흔히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와 너무 다르죠. 그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 들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 친밀한 기도의 내용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어제 런던 시내 우리 토요 전도하는데 영국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복음을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너는 뭘 믿었니? 뭘 믿고 있니? 했더니 자기는 에너지를 믿는데요. 그 뉴에이지 쪽이죠. 사이언스 쪽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종교끼리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틀리니, 맞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주에 있는 뭔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고 그게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기처럼 자기 삶에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근거 없는 에너지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Real God, True God,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니까, 너무 아니까, 너무 깊이 아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어린 아이와 아빠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이야기, 아빠, 라고 하는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이 의미는 뒤에 기도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주문처럼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 같은 친밀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 기도를 이제는 하라. 누릴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만큼 개인적인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정도로 가깝게 만난 우리의 기도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하나님이니까 덩그러니 잡듯이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기도에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공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허함을 채우겠다는 거죠. 평안을 얻겠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삶에 젖어든 수많은 부족과 결핍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채워달라는 거지, 그것을 신이요.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달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번호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기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만일에 이것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3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양식이 아닌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안 될 만큼 뭔가 안심이 될 만한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적은 양의 하루 먹는 양식을 위해서 그거를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아예 안 구합니다. 나는 이 지사한 거 안 구합니다. 무슨 우리 지사하다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가장 작고 사소한 것을 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고아처럼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니까 나의 욕심을 채워 목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그분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가 아닌 모든 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중요한 말만 나누고 도움을 구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연인이든지 부부든지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는 아주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까지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지. 뭐 자기 필요를 왜 구하냐? 하나님은 안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니까 안 친하니까 사사로운 자기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이방인의 기도지만 큰 것만 기도하고 자세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일! 모든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급하면 간절히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친하고 가까우면 사사로운 거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친한 연인을 만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로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게 친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면 사사로운 거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친한 관계입니까? 이방인의 기도지.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친한 관계면 사사로운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 염려될 가운데서 그 불안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삶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만일 이렇게까지 당연한 이 삶을 만일에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깊어질 수 없죠. 사랑하는 자녀와 속상해도 사랑한 걸 맞아요. 그러나 마음을 힘들게 하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주기도문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다 하신 다음에 아쉬웠는지 주기도문의 핵심처럼 말하고 싶은 건지 다른 것 중에서 잘 안 할 것 같아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하자마자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뻥입니까 여러분? 뻥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안에 가장 신앙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일 확률이 훨씬 많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기도인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못하죠. 신앙의 돌파가 안 일어나는 많은 경우에 이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같은 씨름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겠지. 문제 터진가 와서 도와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겠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자기 욕망과 비전을 위해서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수없이 하겠지.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삶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요, 세상은 내 힘만으로는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는 세상을 더 살아보면 알아요.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기계를 의존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잘 감당하지 못할 일이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이 약함을 나의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여러분 오랫동안 안 맞는 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처음엔 다 어색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노력하면 피를 못 속인 것, 핏줄은 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삶이 뭐라고요? 그냥 잘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 잘 도와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천당이 아니니까,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니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참 하나님 만났어, 아빠라 부르면서 그분을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르친 삶을,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가면서, 삶을 자신할 수 없지만 이 위험한 세상에서 두렵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담담하게 매일매일 어려움을 받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삶이 있어야죠. 기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삶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삶으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자들 같이 주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연의 인간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